신약에서 신앙의 대표적인 주제를 다루는 세 장의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을 다루면서 성경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다룬 고린도전서 13장과 그리고 부활을 논하는 고린도전서 15장과 더불어 오늘부터 다루게 된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를 다루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확인해 볼 것은 신약성경에서 복음과 구원의 새 기둥 같은 이 새 서신들은 역시 문장 구조조차도 서로 다른 형태를 사용하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름다운 시요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찬가라면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나타난 전후 좌우의 논리들을 사용해서 증거하는 논문과 같은 그런 형식의 글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실증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가져와서 믿음을 가진 선진들의 삶과 결과를 확인해 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역사서 같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복음 이후와는 다르게 믿음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지거나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 믿음이라는 대표적인 두 단어를 보면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 단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지요. 그 아멘의 어근인 아만입니다.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구약 성경에 적어도 한 110번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약에서 주로 귀중한 믿음으로 인용하는 하박국서의 기록이죠. 2장 4절의 말씀인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무나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신실하다 하는 이 아만에서 유래했고 견고한 확고부동 또는 신실함, 충실, 성실을 의미하는 구약성경에서 한 50회 정도 쓰여지고 있는 아만에서 온 에무나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반해서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복음 속의 믿음이 피스티스만도 244회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실성 또는 믿음직한 의미로 번역되는 피스토스 66회 이 둘을 합친다면 310회 정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쓰이고 있는데 이 신약성경은 사실 구약성경의 분량에 따지면 3분의 1밖에 안 되지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복음 속의 믿음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앞장과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믿음으로 산 선진들과 같은 삶이 되지 못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항의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라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는 저들의 항의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에 책망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그 아브라함 이전 홍수 이전의 세 사람, 바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4절에서 7절에 거론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받는 아브라함을 8절에서 19절에 다룬 후에 아브라함 이후의 네 사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20절에서 30절에 이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라합을 비롯한 성경에 쓰여진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인물들과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31절에서 40절까지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함께 다루게 되는 이 석절 뒤에 거론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살았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의 서론을 읽은 것입니다. 이 서론은 과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가능케 했던 동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원리는 완성된 복음의 시대인 오늘 우리에게도 바뀌지 않은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뭐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다. 첫째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는데 믿음의 미래 지향적인 소망과 기대를 강조하는 특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두 낱말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지 못한다면 적어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첫 부분인데요. 이 실상, 휘포스타시스라는 히라보입니다. 아래에 두다 또는 아래 서다에서 유래해서 본질 또는 실체, 확신, 계획. 이 히브리서에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이 휘포스타시스도 있습니다. 같은 낱말이 1장 3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여기 본체라는 말이 바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고도 사용되는데 확실한 것 역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이 전반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정의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현재에 속하기보다는 믿음은 미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완전히 얻지 못한 장래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현실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견디기 힘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초연히 미래를 확신하면서 그 어려움을 기꺼이 견뎠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야곱도 역시 미래에 주실 더 큰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현실의 고달픈 삶을 꿋꿋이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아직 얻지 못한 믿음의 약속을 현실로 누리는 삶이 역시 믿음인 겁니다. 미래를 오늘에 당겨 사는 것이라는 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현실에 얻은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라는 데서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 이미 바뀐 것처럼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달픈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당겨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아직 손에 없는 것이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사십니까? 천국을 오늘에 땡겨서 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지요. 이것은 앞에 전반절의 뜻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 같은 의미의 확인인 겁니다. 바라는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죠. 증거는 실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의 사실들과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를 묘사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지 못하는 것들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막연한 존재, 즉 로고스나 이데아처럼 보지 못하는 절대적인 존재이거나 하늘나라의 것들이 아니라 비록 보여지지는 않지만 미래에 나타날 사건들을 확신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증거, 엘렌코스, 확신, 책망 이런 의미도 가집니다만은 명사형으로서는 이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형인 책망하다, 엘렌코, 드러내다, 폭로하다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형태로 자주 등장하는 낱말입니다. 믿음 자체가 보지 못하는 장래의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또 이러한 용어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졌다고 구원의 비밀로 왜 모두가 다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미래의 것을 지금 당겨서 살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나타난 것들을 기초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유물론적인 자연관이나 과학적인 이론과 같이 이미 나타난 어떤 것들에 의존하거나 기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이미 약속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가는 소망과 기대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비유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되지요. 그런 이유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타난 사실과 이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분석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오로지 나타난 검증된 것들을 기초로 생각하고 설계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나타난 것들만을 기초로 한다면 이미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정신나간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대의 당연한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산 사람들이 누렸던 약속이 보다 분명한 증거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음 절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결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문대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확실히 그럼에도 믿음은 이미 증거됐다. 부족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자체가 당시에 부족국과 또는 시족 사회의 보호의 범주를 팽개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것은 당시에도 지금으로 볼 때도 전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졸장부처럼 처신에도 용맹도 없는 아브라함이 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의 결과를 두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려지고 추앙받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느 때든지 그들의 세상과 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이 믿음장을 끝내면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6절 37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당해야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그런 억울한 불이익에서 믿음을 포기하진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38절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첫째는 다수의 사람들인데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의 원한과 또 욕구를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것은 뒤에 거론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앞에서 정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대로 받았고 칭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이 4절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증거는 오늘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보다도 더 막연한 순종이 될 수 있었는데도 믿음을 지켰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나타난 증거는 앞절의 증거, 엘렌코스와는 다른 의미의 증거인데 마르티레오라는 증거하다, 확증하다, 증언하다, 선언하다 하는 낱말이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히브리서 11장의 증거는 증거했다는 능동형보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었다는 입장에서 주로 수동형으로 쓰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오늘 2절에 보는 대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동형이죠. 4절 증거를 얻었으니 역시 수동형이고요. 5절 증거를 받았느니라 39절 증거를 받았으나 이렇게 다 수동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같은 단어의 명사형 증거 그게 뭐냐면 마르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순교, 말타이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에 의해 복음은 증거되었고 이를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시작인 4절부터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참 이거 의미가 깊습니다. 큰 범죄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요즘 들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는 사실이죠. 그 증인들이 다 하나하나 죽어버려요. 세상에서는 증인이 죽어버리면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의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더 확실히 증거됨을 보는 데서도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름을 보는 겁니다. 이 원리는 미쁘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라는 디모데 후서 2장 11절의 권면을 이해하게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인데 보이는 것의 이유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은 요즘 세상에서도 사실 이해하기가 용이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선진들 개개인의 믿음의 역사를 다루기에 앞서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증의하는 내용이 이 서론의 마지막 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죠.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2장 21절까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로 그 성경 전체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순응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보이는 것들에 목숨을 걸지만 우리 육신의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어쩌면 이 보이는 세계는 그 이면에 볼 수 없는 영향으로 인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3절의 시작이 헬라어로는 피스테이, 노우맨으로 쓰이는데 이 말은 믿음으로 안다 그런 의미로 강조적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물론이고 많은 보이는 세계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해주신 것들도 들어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가끔 제가 하는 이야기죠.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의식이 있어 눈으로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 이것도. 또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가까운 예로 직접 볼 수 없게 하신 것들은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 몸에 여기저기 복잡하게 얽혀있는 핏줄입니다. 만약에 검붉은 피가 그대로 보인다면 아마도 우리 자신들을 보기에도 섬찟할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피부를 통해서 그냥 핏줄도 보세요. 그렇게 굵은 핏줄도 파리하게 보일 정도로 직접 보이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은혜라는 거지요. 이런 것을 가벼운 예로 들었지만은 이런 것들만 찾는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창조주이신 주님께 보고야 믿겠다고 한 도마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부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불신하는 도마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 때문에 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죄 있다고 하는 것은 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의 말씀이죠. 또 야고보는 참으로 사람에게 좋은 것은 보이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강조를 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게 확인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앞부분에 그런데 여기 모든 세계는 단순히 우리 보이는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모든 피조세계를 말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음으로 안다고 했는데 여기 말씀은 일반적으로 예수도의 대명사요 인격이신 로고스가 아니라 크레마,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말하는 것으로 말한 것, 말, 발언 그런 의미로 태초에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3절에 이르시되라는 것처럼 있으라 하신 말씀에 의해서 있게 된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모든 믿음의 근본이며 바탕이 됩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성경보다 더 많은 가설들을 만들고 이 세상의 자연 발생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때마다 장소마다 사람마다 달라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모순투성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하반절을 그랬는데 앞에서도 우리의 보이는 시각 능력의 한계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사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보이는 세상이 좌지우지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바울의 논리를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로마서 4장 17절에 하신 것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모든 것이 뭡니까? 있으라, 있으라, 이렇게 해서 사람까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고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더욱 분명하고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창조를 논리 있게 주장하는 것을 듣습니다. 진화론자들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죠. 사실 아무리 보이는 증거가 많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자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이면에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어떤 부분을 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인간관계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를 믿고 인정하였고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감사로 보이는 세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후손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